성탄절 4주 전부터 25일, 12월 25일부터 4주 전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주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셨나요? 분명히 엊그저께 그 극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의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 매니저, 지배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지배인은 목걸이를 찾기 위해서 극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지배인이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부인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서 매니저가 여러 번 부인을 불렀지만은 이미 전화를 끊은 상태입니다. 요즘이야 뭐 셀폰에는 남편의 전화번호가 다시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전혀 증거가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아무리 매니저가 백방으로 소문했지만은 그 여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 하늘에 일어나는 구름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볼 때까지 예수 믿고 기다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이 여인처럼 참 믿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탁 버리고 세상 떠나면 주님하고는 빠이빠이입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억압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런 삶의 자리에서 두 가지의 큰 간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친히 강림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쫙 갈라지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쫙 갈라주시고 땅에 내려와 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2절과 4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산들이 그 앞에서 떨며 진동한다. 산들이 떨고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지요, 우리도. 또 폭풍 가운데, 불 가운데, 때로는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모습 때문에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마치 산이 불을 토해놓듯이 이 화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녹아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모습은 구약의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일들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했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 포로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자들처럼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신세인 그들은 옛날 조상들에게 시내산에게서 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처럼 장대하고 위엄이 넘치는 그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내려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중동에 일어난 전쟁,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 또 대만, 우리나라에 있는 첨예한 군사적인 긴장들, 이런 싸움이 끝날 날 없는 이런 지구촌의 삶들,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의 다툼과 싸움들,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쫙 가르고 쫙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땅에 강림한다는 것은 예언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강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세례를 받을 때 물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탁 들었다가 탁 올라올 때 하늘이 쫙 갈라지고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강림을 했습니다. 하늘이 쫙 갈라. 저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영계 하늘을 가리킵니다. 바로 요단강가 우리 주님 예수께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 예수께서 구원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면서 뭘 창설하셨어요? 교회를 창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대신에 부분적인 성취인 교회만 창설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 완성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바치시기까지 하시면서 만드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교회 하나 계시고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비어있는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죠.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르심이 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부처님이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지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끔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었다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성속이 구별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함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저 발음이 좀 힘드네요. 강강명석. 교회가 이거 대응 안 되잖아요. 트리니티 교회가 뭐, 해놓고 돈 받고 들어가 구경하라 그러잖아요. 유럽 교회들 큰 교회 가면 돈 받고. 사람들 회심이 안 일어나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거하시는 예수의 임재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를 알고 영접하는 요 역사가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 캠년장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 갈까요? 우리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땅에 강림하시되 캠년장 교회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간구했듯이 말입니다. 캠년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있고 싶어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휴, 나 그 교회 안 가. 예수님 이 소리 하면 우리 큰일 났어요. 올 필요 없어요. 여기 정말 캠년장 교회가 주일마다 모일 때 하나님이 여기 있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떠나올 때마다 아유 오늘 또 주일이야, 이렇게 인상 팍 쓰고 나오면 주님도 인상 팍 쓰고 나와요. 안 되지요? 즐겁게 나와야 되지요.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캠년장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큰 사역을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강림하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뭘 해야 돼요? 죄 고백부터 해야 됩니다. 죄 얼마나 많이 지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는 죄 용서에 대한 죄 고백은 있지만 죄 용서에 대한 청구가 없어요. 당연히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 용서를 청구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머리 나쁘지 않아요. 우리의 속마음 다 읽고 알아요. 그냥 우리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는 제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해도 아 얘가 지금 죄 용서해달라고 청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죄 고백이 되어진 곳에는 당연히 죄 용서에 대한 청구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으로 들어있게 마련입니다. 5절 말씀에 갈 것 같으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죄를 지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가지실까요?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옛 시대인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노하십니다. 또한 그런 죄를 짓고 죄에 물들어 있는 악인들이나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옛 시대에도 진노하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항구예일하게 진노하십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도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진노를 받아서 뭐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요. 6절에 갈 것 같으면 그들이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행한다고 얻었다고 생각하는 의인은 뭐예요? 더러운 옷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깨끗하고 말수한 옷을 입어야지 더럽혀져 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였던 율법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것은 자신의 몸에 걸레 조각 같은 옷을 걸치는 것 같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루었다는 자신의 의로움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무한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 살려고 했다면 어디 와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자기 나름에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5절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 살았어요? 70년, 70년.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는 탄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곧바로 1년, 2년 안에 풀려났으면 이런 말 할까요? 아니요. 70년이 지나니까 아이고 이때 때로 되라. 이제는 뭐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어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은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구약의 백성들만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에 모이는 캠년장 식구들도 함께 하는 탄식입니다. 죽음과 죄악과 어둠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세기 말부터 금세기 초 세계는 테러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수많은 사람이 이유 없이 폭탄 세례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빅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빛은 없고 영적인 흑암이 만민의 눈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구원이 저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데 하늘은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땅에 생한 의로움이 더러운 걸레 조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완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리라는 자신감과 넘치는 의로움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 확실히 우리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를 믿으면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 없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의 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는 소리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지요? 당신 죄인이요. 당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소리 참 듣기 싫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은 죄인이요 하는 소리를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달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지은 죄는 밝히 드러나고 나는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나는 그 죄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나는 죽어가며 죄가 나를 이렇게 억압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숨겨져 있는 내 죄가 드러나고 근데 더 이상하게 말해요. 나는 죽지 않고 살게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는 역설을 우리는 느낍니다. 이게 영적인 숨겨진 법칙입니다. 주님이 하늘 가르시고 땅에 오셨기에 주님을 나아가서 탁 열고 주님 나 이래요. 야 더럽다 저리 꺼져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셋째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더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에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친히 토기장이처럼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주신 저물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가 뭡니까? 그분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나 칭함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빚어 만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을 가진 고귀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구절 말씀 초두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아까 로마서 3장에 나는 그러나 이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입니다. 새로운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뭐 아멘 소리가 없네요. 죄 안 지을 자신 있어요? 여기 손 들어보세요. 죄인이잖아요. 매일마다 죄 짓는데 이 죄 짓으면 지옥 가야 돼. 근데도 당당해요. 왜? 회개하면 살 수 있으니까. 날마다 죄 짓는데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 고백하면 죄가 사하여집니다. 지옥 안 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 한번 이렇게 안으면 하나님이 안 뺏겨요. 누구에게도. 하나님 손에 한번 싹 잡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대강정 첫째 주일이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 중에 첫 번째 주간입니다. 미국의 루터라는 게 뭐 7주로 이렇게 원래부터 7주로 하는 건데요. 원래는 세계적으로는 4주만 기다리는 건데 루터라는 7주 오늘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예, 7주는 또 길게 이렇게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4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실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 가르고 정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특별하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주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 천년장 교회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그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이들의 모임 속에 거하심을 느끼겠습니까? 신앙인들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칭의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땅 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투성입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후회가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집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가 사함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일까요? 세 살 먹은 애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죄악투성이고 먼지투성이고 불의함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너희와 친히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게끔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새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